1장 24절까지 다소 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올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긴 본문을 보셨는데요. 합이 몇 명이죠? 자식의 합이? 세 고서는 못 읽으셨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그 다반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보았죠. 라헬 대신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신부로 속여서 맞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년 더 일하게 함으로써 뭐 야곱이 사랑한 라헬도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속임이 꽉 찬 그런 그 결혼 기사가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후에 자기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했다, 하나님이 배려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죠.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할 때 그 이름이죠. 민족의 이름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역사 속에서 시작하실 때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사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그 대구원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큰 구원이 바로 한 사람을 이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셨길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좀 불경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그 결심을 하고 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참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 사람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사를 시키시더라 이거죠. 평범한 이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합니다. 그 조그만 사건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영속되게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동반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이제 품은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정점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역사의 한 시점에 보내시는 것을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후로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세상에 구속주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따라서 구약에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초점은 온통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보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 계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잠깐을 빼놓고는 아주 많은 침략과 그리고 시달림을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아주 약한 국가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BC 722년에는 그 위에 있었던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열 지파가 속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전부 패망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제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그 두 지파가 속했던 남유다, 또 한 150년이 지난 후에 또 강대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또 망해버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의 그 염원하는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금 큰 위기뿐만이 아니라 작고 더 그런 어떤 비슷한 종류의 위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예기치 않게 닥치곤 했었습니다. 다행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토로 그 고향으로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큰 감격에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속주를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굉장히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그 민족의 그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의 책에 나오죠. 이만큼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패망할 위기를 넘기고 또 넘기곤 했는데 그렇게 위기를 닥칠 때에도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은 결코 꺼트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불씨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응답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자기 민족을 소중히 여겨서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제 그들도 자기 자신의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될 땐 길러야 했고 술을 써야 했을 땐 술을 썼어야 했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역사는 흘러갔죠.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삶에서 자손 증식이죠. 그래야 민족이 보존되죠. 자손이 증식이 되려면은 무엇을 통해야 할까요? 결혼을 통해야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사사롭게 여기기조차도 하는 바로 그런 사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야곱의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의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은 앞으로 민족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알 수 있듯이 다 자명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을 이렇게 눈앞에 보면서 그 시작이 되는 그 결혼과 아기를 낳는 사건에 있어서 정말 매우 불손한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간에 엄청난 시기와 경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라헬 쪽에서 더 심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헬은 그것을 굉장히 못 견뎌 했습니다. 물론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29장 31절 첫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을 낳죠.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 예, 르가 들렸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데 레아가 굉장히 그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또 유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찬양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선 태가 끊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넷의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을 보고 옆에 있는 여인 중에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죠. 라헬이 이제 그 시기가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자식이 안 나오니까 야곱에게 생떼를 부립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도 자기에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여종 빌하를 야곱과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단입니다. 첫째 아들이 단.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억울함을 푸셨다. 이거 뭐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또 낳습니다. 납달리, 남다르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인가요?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언니와 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몸이 아닌 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은 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 또 여종을 또 야곱과 함께 자게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갓입니다. 갓. 복되도다. 그 다음에 아셀.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네 명의 여인 중에 셋이 이제 다 낳습니다. 아들들을. 그러면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아야 되는데 라헬이 이 자신 순서가 됐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10대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수년 동안 이렇게 시기와 경쟁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밀을 거두면서 이제 뭔가 하나를 발견해서 징계한 것이라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합환치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 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귀나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와 뿌리가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정력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믿음을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취해서 먹으면은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니와 이제 흥정을 해서 그 합판체를 이제 취합니다. 그 대신에 남편을 자기 언니 레아와 함께 자게 했죠. 그래서 합판체를 먹은 라헬이 임신을 해야 이제 이게 라헬의 머리에 드는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고 레아가 또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보란 듯이 내가 합판체의 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라헬이 이사가라 이사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취해가지고 했는데 먹었는데도 아기를 못 낳고 그 다음에 또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나와 거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또 딸을 하나 낳습니다. 덤입니다. 디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르우벤 이하 네 형제를 낳을 때도 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을 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라헬의 태만 제외하고 세 여인으로부터 총 몇 명이었죠? 아들 11, 10 그리고 딸이 하나. 그래서 총 11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라헬에게 이제 라헬을 배려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요셉이란 말의 뜻은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아들이 11명이 되었고 딸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과 라헬 사이에 한 아이가 더 나오죠.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거의 귀향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낳게 되죠. 야곱의 이 가정 속에서 아내 넷이 이 자식 낳는 것을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무슨 각축장 같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합한체 이야기를 실은 이 목적은 아기를 낳아서 자기가 좀 더 나아지려고 그죠? 남편에게 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별수를 다 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시기와 경쟁은 철저하게 큰 죄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기심과 경쟁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크고 작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죄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는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 양쪽 다 거의 죄책감 없이 시기와 경쟁심이 정당화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경멸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어도 불감증 걸린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인생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냉소라든지 차가움이라든지 멸시라든지 우습게 보는 것, 그 다음에 깍쟁이 같이 구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상대와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해보죠. 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냉소와 멸시가 늘 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스민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상대가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쌀쌀하고 냉소하고 그리고 깔보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거. 근데 그 사람과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날 때 내가 그런 마음 먹었던 거 부끄럽고 죄책감 들고 그리고 미안하지 않을까요? 자기 양심에 물어야 될 문제이죠. 그죠? 이런 죄책이 드는 것은 건강한 사인입니다. 이런 죄책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단절감에 대해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죄책감이 든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단절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항해야 되겠다라는 기회가 온 것임을 내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죄책감을 발견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극복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내가 이것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죄책감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단절이라는 죄의 현실은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냉소라든지 뭐 멸시의 문제도 그렇고 무관심, 무정함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무정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서 무정해요. 또 사람이 그 사랑 상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단절감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벌 형성, 단절감이죠. 그리고 특별히 단절은 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단절이 될 때 은밀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단절이 일어나면 남편은 은밀한 죄를 구하고 짓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또한 뭔가 욕심이 있는 것을 그냥 자기가 어떤 보이지 않게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면 단절 속에서는 상대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몰 이해와 불감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 내가 단절의 상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단절의 상태에서는 모든 죄의 다양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인데도 나에게 별로 소중한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나는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새 통계를 내보면, 직장인들을 통계로 내보면 50%가 훨씬 넘는 숫자가 자기 일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겠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자기의 그 가치를 못 누리고 뭐 발견하지 못하고 못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럼 자기 일과의 단절 속에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단절이 되면은 사람이 막말하기 시작하고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단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또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단절 속에서 그냥 기계처럼 살고 그냥 일하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격한 폭풍 경쟁 속에서 대립각을 세웠어요. 뭐 죽이지만 않았지 거의 뭐 거기에 다가갑니다. 이 자매의 관계가 단절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매끼리 할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이 열 몇 살이 될 때까지 십수년 동안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단절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배려하시고 생각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대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읽고 몇 번을 이제 읽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또 이제 뒤에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노톤으로 들린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민서가 지금 성경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게 아니다. 이 자매들이 이토록 단절되어서 죄에 대한 불감증 속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배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돌보고 배려하고 계셨단 말이야.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시기와 경쟁 속에서 그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십수년 동안 걸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약의 그림자로서 열두 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열두 지파가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부모의 죄를 탓하지 말라. 이들은 시기와 경쟁의 죄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낳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들의 미래를 보아라. 이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창세기를 읽는 그 1차 독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또 읽는 그런 2차 독자들인 우리도 이 11명의 아들과 나중에 나올 베냐민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단절된 인간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미미해 보이고 신앙인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자기의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부터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큰 하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그림 속에서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인류 가운데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우리 민족인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시켜 놓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레아와 라헬과 같이 단절된 상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현실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절된 상태가 닥치고 내게 또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단절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핵심적인 뜻입니다.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현실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영적 현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현실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모든 단절이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실체들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인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인간의 성격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아무리 다듬고 또 다듬어도 단절로부터 하나됨으로 이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격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내가 기억도 안 나는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이 두려움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자구자책으로 형성시켜 놓은 것이 나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좋건 나쁘건 간에 자기의 생존의 테크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성격이 뭐 대단하고 뭐 좋고 뭐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그런 성격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격의 다양함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인간의 성격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그 심리학에서 시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격들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아홉 가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완벽해야지 살 수 있어.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완벽주의. 악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지 살 수 있어. 내 실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면 안 돼. 특별해야 되는 거야. 특별해야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낙천적이야 살 수 있는 거야. 낙천적이야. 걱정 근심이 왜 필요해. 어떤 사람은 어디든지 충성해야 돼. 충성파들. 용기가 있어야 돼. 잘 덤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잘 화합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분 속에서도 훌륭하게 보이는 또는 나쁘게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슬픈 사실은 이런 모든 성격은 어릴 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형성된 이런 성격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쉽게 풀리고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본질의 생명, 그것을 소유하고 느낄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뭐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감동의 힘입니다. 이 생명은 힘이거든요. 그 힘이, 사랑과 감동과 기쁨의 힘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눈을 뜨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힘이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제가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신방할 때 우리 김병건 형제님이 그 옛날에 배낭 여행을 하면서 중동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막으로 하루는 나갔답니다. 그러고서는 깜깜한데 사막 위에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별이 너무나 꽉 차 있고 너무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경이롭게 만들더래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정말 어떤 그 감동의 힘을 얻었는데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저 못된 것 냉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세계적인 연주가가 나와 몇 미터 안 되는 그 거리에서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 속에 막 벅차오르는 기쁨과 경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내일 직장에 가면 저 얄미운 녀석 내가 멋지게 속여가지고 등쳐먹어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유치하게 만드세요? 제가 그 신혼 때인데요, 그 여행 중에 그 이렇게 좀 다퉜습니다. 그때는 좀 힘이 좀 남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다투어도 우리는 또 돌아야 될 코스는 있잖아요. 테네시의 그 차타누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 루비폴이라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비폴이라는 그 동굴 속에 정말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전에 싸웠는데 그럼 말도 안 하고 루비폴 앞에 섰는데 그거 본 다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감동받고 막 저절로 화해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본질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은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하고 단절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바자회 하면서 우리 김도영 집사님 부자게 수고 많이 한 거 아시죠? 이틀 동안 멀리 집을 떠나서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바깥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자회 준비 정말 많고 복잡하고 막 힘들대요. 얼굴에 이렇게 막 상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뭐 도와줄 것 없냐고 물어보고, 분명히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신 거 아는데 밤새도록 국을 몇십 인분을 끓여서 수고하는 사람들 식사하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해줘주면서 이것도 좀 팔아보라고 또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나 자기로 하여금 이 일을 할 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될까요? 그것이 왜 김도영 집사님에게 힘이 될까요? 사랑과 감동이 베풀어지고 그 힘이 전해지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의 방향과 초점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됩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는, 플립 오버 하시는 그런 그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생명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의 눈으로 만세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카톡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카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잡담도 오고 가지만 글들이 또 좋은 글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거기에 제가 딱 이렇게 좀 오늘 내용과 좀 맞는다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일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마디가 마음,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고마운 일이지요. 그리고 중략합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빈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아침에 자명종 소리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어저께 밤에 이거를 읽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미간 찌그러지고, 아 참 그런데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제정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구든지 단절을 극복한 하나됨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믿어보십시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과 같은 단절 속에서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여도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을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충만하게 뻗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정말 너무나 그 인간관계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들을 몇 명 얻고 그냥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거 그냥 그런 걸로 위로하시고 그래 참 이제 장하다 뭐 이렇게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망치는 것 같아도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운명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이 형성되었던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하나됨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단절을 극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절은 생명의 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기쁨도 감동도 모두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고 인식하고 육감으로 느끼고 감동으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큰 강물을 이루고 결국은 대양의 바다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과 영광을 정말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에 그리스도의 은택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은혜로 더욱더 돌보시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